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크렘린궁이 10일 대화 의지를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한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국제 지도자들과의 접촉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푸틴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간의 의지와 정치적 결단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회담 시점에 대해서는 전망을 유보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의 발언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선 뒤에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인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사저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의 회동에 앞서 푸틴 대통령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현지 취재진에 밝히고 우리는 회담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담 의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 전쟁을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그것은 지금 피투성이 엉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운동 과정에서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실적인 종전 시간표를 향후 6개월 이내로 고쳐잡았습니다. 지난 7일 마라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년 안에 해결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곧이어 아니 6개월 훨씬 전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로 지명된 키스 켈로그 퇴역 육군 중장은 다음 날인 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 목표 시점을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이내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이뤄지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미국과 러시아 지도자 간의 첫 번째 대면이 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 파견된 북한군 장병들이 인간 지뢰 탐지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이 9일 나왔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이날 심층 보도를 통해 최근 쿠르스크주 마흐노브카 마을에서 북한군과 근접 전투를 벌인 우크라이나군 제33 분리돌격대대의 레오파드 대대장의 이 같은 증언을 전했습니다. 레오파드 대대장은 전투 당시 상황에 관해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 병력과 함께 마흐노브카 마을로 진입해 쿠르스크 시를 향해 북쪽으로 이동 중이던 우크라이나군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받은 압박을 묘사하면서 북한 병사들은 고기 분쇄기 전략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기 분쇄기 전략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크라이나는 지뢰 제거 차량을 사용하지만 그들 북한군은 사람을 사용한다고 레오파드 대대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이 한 줄로 서서 서로 3-4미터 정도 간격을 두고 걸어가면서 누군가 폭발로 죽게 되면 뒤따라오는 의무병이 시신을 수습한 뒤에 나머지 인원은 계속 걸어간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들을 상대한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은 최첨단 장비와 드론 방해 기술로 적의 공격을 막으며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레오파드 대대장은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틀 동안 북한 병사 120명을 제거했다고 레오파드 대대장은 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10일 기준으로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18만여 명이 대피한 걸로 집계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총 10건의 화재 관련 사망 신고가 있었고 사망자 수와 관련해 아직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될지 모른다고 추가 사망자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3일 오후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일 관계 개선 등을 논의합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과 지난 주말에 불어닥친 겨울 눈폭풍 때문에 비상용품에 관심이 높습니다. 미국 적십자사와 국립기상청이 권장하고 있는 비상용품 꾸리기 또 생존을 위한 가방 챙겨놓는 법 오늘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산불과 지진, 홍수 등 각종 재난으로 급히 집을 떠나야 할 때를 위한 비상 가방은요, 가족 1인당 한 개씩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에도 이런 생존 키트라고 부르는 비상용품, 가방을 넣어두라고 합니다. 비상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 3리터씩 최소 사흘치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통조림이나 건조식품 등 썩지 않을 음식, 피가 났을 때 지혈할 도구나 약품 등을 갖춘 구급 상자, 평소에 먹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전자제품을 위한 충전기, 배터리 없이 가동되는 발전식 라디오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손전등, 여분의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와 현금, 물휴지 등 위생용품, 안경, 중요한 문서나 연락처도 꼭 적어서 챙겨놓아야 되고요. 어디로 대피할 것인지 사전에 경로를 논의해둔 지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가족사진이나 소중한 물건, 귀중품,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를 챙기라는 당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어깨에 멜 수 있는 배낭 형태로 보관하고요. 음식물은 바퀴로 움직일 수 있는 큰 통에 한꺼번에 보관하라는 조언입니다. 겨울철 대비 자동차 비상용품으로는 차창에 눈과 얼음 제거할 수 있는 도구, 접을 수 있는 삽, 그리고 체인이나 모래 등 빙판길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 있어야 되고요. 한기를 막아줄 수 있는 옷과 담요도 필수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영상 1도, 많이 흐립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 해주와 용현, 그리고 청진, 해산 지역 구름 많고요. 청진은 늦은 밤부터 눈 쏟겠습니다. 용현과 원산, 장전 쪽으로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토요일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로 한파는 고비를 한풀 넘겼습니다. 주말 사이에 기온이 올랐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큰 추위가 찾아온다는 예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개성과 함께 영하 14도까지 떨어집니다. 개성은 마이너스 14도, 신의주가 영하 12도고요. 함흥 영하 11도, 원산 영하 9도,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2도, 해산은 영하 21도입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낮 최고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함흥은 영상 4도, 원산 영상 2도고요. 중강의 낮 최고 영하 6도, 해산도 영하 6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 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 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 바다 2m로 서해상도 오전에 물결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1월 11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I'm honored to be here with my colleagues from the House Freedom Caucus.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내각 인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내각과 백악관 고위직 지명자, 임명된 인사들 짚어보겠습니다.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의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영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뉴욕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인하고 무조건 석방권 선고를 내렸습니다. 미서부 로스앤젤레스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산불 진압 비용의 10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일자리 25만 6천 개가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고요. 중국에서 올해 춘제 기간 90억 명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10일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머천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은 국가 최고 지위를 침해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형량은 무조건 석방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형량의 이름이 무조건 석방입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미 정치 매체 플로티코가요. 바보라 맥퀘이드 미시간대 법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무조건 석방은 이 사건이 종결되고 유죄 판결이 유지되며 추가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이나 벌금, 보호 관찰 등의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네.
이 매체에 따르면 무조건 석방은 흔치 않고 특히 중범죄 사건에서는 더 드문 일입니다. 또 무조건 석방이 선고되면 일부 주에서는 이 투표나 총기 소유에 제한을 받기도 하는데요. 처벌은 없지만 중범죄자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처벌은 피했지만 유죄라는 것은 확인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선고 공판을 막아달라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만
네.
이런 노력이 법원에서 가로막혔고요. 머천 판사가 예정대로 10일 선고를 내린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대법원의 개입까지 요청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9일 형량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했 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서 보수 성향 대법원이
대법관이
6명이고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인데요.
네.
9일 결정에는 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 또 에이미 코니베르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의견이 합류하면서 5대 4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유를 보죠. 대법원에서 어떤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한 겁니까?
예, 대법원이 결정문에서요 짤막하게 두 가지 이유를 명시했는데요.
네.
첫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 법원 재판에서 주장한 그 증거 위반은 항소의 통상적인 절차에 다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재판부가 간단한 화상 심리 후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을 감안할 때 형량 선고가 당선인의 책임에 부과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의 그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뉴욕 배심원단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에서 쓰인 증거 중 일부가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면서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연방특별검사 기소가 결국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모든 증거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공식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뉴욕주 법원이 이런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량 선고를 유예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했던 것인데요.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 측은 연방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던 거죠.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10일 법원에 출두했습니까?
아닙니다. 앞서 머천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비대면 출두를 허용했고요. 이에 따라서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해왔는데요. 이날도 이것은 정치적 마녀 사냥이었다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해 선거에서 패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당연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사건은 정부의 무기화이자 뉴욕의 수치라고 비판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그 연방특검 조사와 관련해서도 새로 나온 법원의 결정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또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잭 스미스 특검이 조사를 벌였고요. 두 사건에 관한 보고서가 곧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제11 순회 항소법원이 9일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는데요. 다만 상고를 위해 보고서 공개를 사흘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에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관행에 따라서 스미스 특검이 사건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공동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문서 유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월트 나우타 씨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로 클럽 직원인 카를로스 올리베이라 씨인데요. 검찰이 이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의 조사 보고서 공개하지 말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람들이 바로 말씀하신 그 두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 피고인들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항소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법원 판사가 7일 이들의 요구에 따라 연방 항소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그런데 9일 항소법원이 한시적인 공개의 연기는 유지하면서도 특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건데요. 피고인들이 이런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상고할 경우 이 사안 역시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취임식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법적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또 언급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라라고 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요.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을 개최하는 데 있어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필요한 것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호 열망과 정치적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은 미국 서부의 대도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로 가겠습니다. 자, LA 일대에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며칠 만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네요.
네, 산불이 계속 퍼지면서 사망자 수가 10명으로 늘어났다고 LA 카운티 당국이 9일 밝혔습니다. 또 아직 불길이 다 잡히지 않은 만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지역 소방당국은 밤새 화재 진압 작전을 벌였고요. 바람이 일시적으로 잦아든 틈을 타서 소방 헬기를 동원한 항공 작업도 재개됐습니다.
네. 집을 버릴 수밖에 없는 대피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네, 이 LA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주민 18만 명이 대피했고요. 20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또 수천 채의 주택이 파괴되고 2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할리우드 유명인들의 집도 산불로 전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는 연일 산불 소식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또 엄청나더라고요.
예, 산불로 소실 된 면적이 캘리포니아주의 그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면적보다 큰 약 136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네.
이 캐런베스 LA 시장의 9일 기자회견에서요. 이것은 전례 없는 역사적인 화재라고 지적했는데요. 캘리포니아 당국은 LA 일대에서 5건의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부 해안의 부촌인 팰리세이즈와 이튼 그 산불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도상으로도 확인되는 피해 상황이 굉장히 큰데 이 정도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투자 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가요, 9일 산불로 인한 손실액이 80억 달러가 넘을 것이란 예비 추정을 내놨습니다. 이 회사는 지역 소방 당국을 인용해서 화재로 인해서 1,1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됐고 2만 8천 채 이상의 구조물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피해액이 상당한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거라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산불 진화를 위해서 앞으로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들어가는 피해 복구비의 100%를 연방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자금이 잔해 제거와 임시 대피소 설치, 구급 요원 급여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연방 소방관 400명과 소방 헬리콥터와 항공기 30대 등 가능한 모든 연방 자원을 산불 지역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캘리포니아의 LA 지역의 산불이 역대급 피해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산불이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요청한 90%보다 더 높은 수준인 거죠. 다만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에 추가 자금을 승인해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서 의회에 당장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미국 일자리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그러니까 12월에 미국의 노동지표가 발표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을 웃도는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 노동부가 10일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 대비 25만 6천 개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6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노동부는 또 11월 일자리 증가는 당초 발표보다 하향 조정해서 총 21만 2천 개 자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지난달에는 어느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까?
네, 의료 부문에서 4만 6천 개가 늘었고요. 소매업에서 4만 3천 개, 또 연방, 또 주 정부 자리 일자리가 3만 3천 개 추가됐습니다. 반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1만 3천 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네, 일자리는 이렇게 늘었고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네, 노동부가 그 지난달 실업률이 4.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전달인 작년 11월에 4.2%에서 소폭 하락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호조를 보인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 대비 0.3%,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9% 올랐는데요. 연간 임금 상승폭은 전문가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습니다.
네, 지표를 보기에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지금 견고한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시장 견고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지난 9일에도 나왔는데요. 작년 12월 30일 주간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21만 1,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난해 1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네. 자, 지난해 12월의 노동지표에 대해서 전문가들 평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인다는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이 시장 전망보다 견고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기준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도 금리를 내렸었죠.
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마지막 정례회의가 지난달 17일과 18일 있었는데요. 연준이 18일 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0.2%포인트,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수준이 된 건데요. 연준이 지난해 9월 고금리 기조를 마무리하고 0.5%포인트,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고요. 이후 11월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서 12월에 0.25%포인트 또 인하하면서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그때 연준이 내년 금리, 그러니까 올해 2025년의 금리를 어떻게 전망했었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지만 또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올해 총 4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발표를 보면 금리 인하 횟수를 2차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올해 첫 FOMC 회의는 지난 28일부터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네. 자, 이제 곧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이번 노동지표에 대한 입장도 내놨죠.
네,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총 1,66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미 역사상 매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유일한 행정부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서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실업률이 6%가 넘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물려받았지만 퇴임할 때의 실업률은 4.1%로 지난 50년간 그 어느 행정부보다 낮은 평균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힘겨운 회복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노동자 가정을 위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그대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곧 중국에서 음력설인 춘제가 시작되는데요. 춘제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군요.
네, 중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요. 40일간의 춘제 기간에 국내 이동 건수가 90억 건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온 건데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춘린 부주임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올해 중국 춘제의 특별 운송기간이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입니다.
예. 춘제 기간이 40일이나 되는 것도 놀랍고 국내 이동 건수가 90억 건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감도 안 오는데요.
네. 중국의 총 인구가 14억 명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40일간의 춘제 기간 이동하는 인구하고 또 이동 일수를 곱한 연 인원이 90억 명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같은 수치 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겁니까?
지난해 춘제 기간에도 연인원 90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이동이 약 84억 건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 최고 수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9년으로 당시 춘제 기간 총 29억 8천만 건인데요. 2023년 중국 당국이 직접 자동차를 몰고 주요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수치가 훨씬 높아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춘제 같은 축제 기간에, 연휴 기간에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합니까?
네, 리 부주임은 이 도로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전체 여행의 약 80%를 차지하며 약 72억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여행객들이 기록적인 교통 혼잡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중국 교통당국은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약 97%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동차 이동에 이어서 철도 이용객은 5억 1천만 건, 또 항공여행 9천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요즘 중국 경기가 썩 좋지 않아서 뭐 지갑을 좀 덜 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기획하고 있나 보네요.
네, 중국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뭐 수출 전망은 밝다지만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또 20일 취임하면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당국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난해 정말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그 시장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부동산 부양 정책도 내놨는데요. 하지만 좀처럼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견고한 소비자 지출에 힘입어서 중국 경제가 활기를 찾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철도와 항공여행이 급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여행 증가 추세가 춘제까지 이어지면서 기록적인 여행 건수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뉴스 따라잡기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논평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리 가운데 일부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상원 인준을 통해서 관리를 임명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의 관리 임명 절차 가운데 선택과 지명 단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첫 단계에서 백악관은 공식 지명자를 연방상원의 인준을 요청하기 전에 지명자를 선택하고 사전 검증 작업을 합니다. 대통령은 백악관 대통령 인사실의 도움과 사전 검증을 통해 지명 후보를 선택합니다. 의회 의원이나 이에 당사자가 특정 직위, 특히 지역구에 있는 직위의 후보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추천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An experienced U.S. judge, Garland was nominated in 2016 by then-President Barack Obama to fill a vacancy on the U.S. Supreme Court. Senate Republicans held up his nomination, citing the upcoming...
사전 검증 기간 후보들은 공공재정 공개보고나 국가안보직 설문 같은 몇몇 양식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검증 과정에서 종종 연방수사국 FBI가 후보자 신원조회를 하고 백악관에 보낼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또 정부 윤리실 OGE와 후보가 지명될 기관의 윤리 담당 관리가 재정 공개 자료를 검토합니다. 만일 사전 검증에서 이해 충돌이 발견되면 OGE나 윤리 담당 관리가 후보와 함께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검증이 끝나면 지명안을 상원에 제출할 준비가 됩니다. 지명자 선택과 사전 검증 단계는 임명 절차에서 종종 가장 긴 부분이 됐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나 이해 충돌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많은 후보를 동시에 처리할 때 오랜 시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위직 후보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방의회는 관련 법률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당선인이 고위 국가안보직에 지명할 후보들을 사전 검증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도록 권고합니다. 지명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책임을 맡을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지명자를 상원이 인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생깁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직위를 대행할 관리를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의 관리 임명 절차 가운데 선택과 지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이래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서 대부분 인준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내각 또 백악관 고위직에 지명되거나 임명된 사람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폭석 갖춰지는 트럼프 2기 진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외교수장으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3살로 쿠바계인 루비오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속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왔고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에 루비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검토하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상 첫 중남미계 국무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수억 에이커에 달하는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수자원, 자연자원, 문화유적 등을 관리하는 내무장관에는 더그 버금 노스 다코다 주지사가 지명됐습니다. 버금 주지사는 석유산업의 강력한 옹호자입니다. 그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기를 원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행정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상무부 장관의 하워드 러튼이 정권 인수팀 공동의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튼이 지명자는 30년 넘게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인이자 억만장자입니다. 대중국 강경파로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상무 장관직에 오를 경우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중국을 겨냥한 고율의 관세 등 대중국 무역 압박을 이끌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로는 크리스틴 놈 사우스 다코다 주지사가 낙점됐습니다. 사우스 다코다주 사상 첫 여성 주지사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놈 지명자는 지난 2021년 주 방위군 50명을 텍사스주에 보내서 국경 보안을 지원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 놈 지명자가 미국의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현역 군인들뿐만 아니라 퇴역 군인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훈부는 바로 퇴역 군인들과 그 가족, 유족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훈부를 맡게 인물로 더그 콜린스 전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이자 공군 군목 출신으로 트럼프가와 매우 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교육부 장관의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는 남편과 함께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레슬링계의 거물입니다. 코네티컷주 교육위원회와 대학 이사 등으로 짧게 활동한 적은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계 인사는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교육부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맥마흔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고 의회에서 교육부 폐지안이 가결되면 그는 마지막 교육부 장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 에너지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최고 경영자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 위기가 허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라이트 지명자 역시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화석연료 확대 구상을 뒷받침할 걸로 전망됩니다. 차기 행정부 첫 교통부 장관에는 션 더피 전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더피 지명자는 법률가 출신으로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폭스뉴스 정치 분석가로 일하다가 지난해부터는 폭스 비즈니스 인기 프로그램인 더 바름라인의 공동 진행자를 맡았습니다. 이로써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에 이어서 두 번째 폭스 출신 방송인이 트럼프 2기 내각에 지명됐습니다.
일부는 논란에 휘말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 법무부 장관에 자신의 강력한 옹호자 중에 한 명인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2살의 게이츠 지명자는 13일 지명 발표가 나온 바로 그날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I'm honored to be here with my colleagues from the House Freedom Caucus where we watched Michael Cohen get dog walked.
그는 의회에서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입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 약물 사용 등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하원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연방법무부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부적격 인사라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펜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새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디 지명자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법무부 부장관에는 토드 블렌치 전 연방검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렌치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와 국가 기밀 유출 혐의 등의 재판에서 수석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선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항소하겠다고 말해왔고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재임 기간의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정부 법무장관, 부장관의 측근이 기용된 것도 그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 첫 국방장관의 언론인 피트 헤그세스 씨를 지명했습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로 활동한 헤그세스 지명자는 육군 소령 출신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트럼프 당선인도 헤그세스가 진행하던 쇼에 여러 번 출연하면서 관계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직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논란과 과거에 성폭력 혐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로버트 F. 케네디 씨를 차기 정부의 보건후생부 장관에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씨는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당 가문 출신이지만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했다가 지난 8월 중도 하차한 후에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케네디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부터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잘못된 의학 정보를 퍼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비서실장에 수지 와이스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행정부 인선 중에 제일 먼저 발탁한 건데요. 미국 역사상 백악관 비서실장을 여성이 맡는 건 처음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상원의 인준을 요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내각의 일부로 여겨지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와이스 지명자는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의 플로리다주 선거 전략을 담당했고요.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왈츠 의원이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의 강력한 옹호자였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 추구에 엄청난 옹호자가 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출신이고요. 중국, 북한에 특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에는 캐롤라인 랩이 트럼프 캠프 내신 대변인이 지명됐습니다. 올해 27살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 문제를 총괄할 국경 차르로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호먼 지명자는 트럼프 정부 1기 때 반이민 정책을 앞장서 옹호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국경 차르직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에는 털시 개버드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개버드 전 의원은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하차한 후에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고 지난 10월에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20년 이상 육군 주방위군으로 복무했고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파병된 경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와 관련한 전문 활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중앙정보국 국장에는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지명됐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연방검사 출신으로 3선 연방하원의원 경력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정부 출범을 준비하면서 정부 효율부라는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맡을 공동수장으로 사업가 일론 머스크 씨와 비베 라마스와미 씨를 지명했습니다.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Well, first of all, I want to say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You know, the true test.
정부 효율부는 연방 정부 예산과 인원 감축 등을 목표로 연방 기관을 재구성하는 등의 업무를 주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조직이 외부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거라고 밝혀서 공식 정부 기관이 아닐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6년 7월 4일 전에 정부 효율부의 작업이 끝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금까지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 정부 내각과 백악관 고위직에 지명되거나 임명된 인물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영향력을 행사하다, 연줄을 대다, 보통 백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see you again. So, by the way, congratulations. I heard you bought the ticket, but it's really hard to get one. Did you pay more? How did you get it?
I pulled some strings.
Who?
I know a guy who used to work for me, who is now working for the band. He got it for me.
Good for you. I don't have anyone to pull strings for me.
구하기 힘든 티켓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존이 어떻게 티켓을 구했냐고 묻자 연줄을 이용했다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I pulled some strings.
String, 줄이죠. Pull, 당기다.
Pull some strings.
줄을 당긴다. 그러니까 연줄을 동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I pulled some strings.
연줄을 동원했어요. 좌는 연줄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There's no one to pull strings for me.
연줄을 동원했습니다. 백을 썼지요.
Pull some strings.
이 표현은 인형극을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무대 뒤에서 사람이 인형을 줄로 조종하는 인형극의 줄을 스트링이라고 하죠. 연줄이 좋다, 백이 좋다.
I have pull with the ABC team.
나는 ABC 팀의 연줄이 있다. Have pull with 대신 connected, 연결돼 있다는 말로 대신해도 됩니다.
I'm well connected with the ABC team.
나는 ABC 팀의 연줄이 있어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String, 줄이 사용된 표현 한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ull at your heartstrings.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id you see the movie Ghost?
Yes, it came out a long time ago.
I watched last night again and I cried again.
That movie really pulled at my heartstrings too.
영화 사랑과 영혼을 보고 제가 울었다는 말을 하니까 존의 대답은 그 영화는 내게도 심금을 울렸다.
That movie really pulled at my heartstrings too.
심금을 울리다.
Pull at your heartstrings.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Tug on your heartstrings.
심장의 끈을 잡아 당긴다라는 말이니까 심금을 울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영화는 심금을 울리는 영화였어요.
The movie tugged at my heartstrings. The movie pulled at my heartstrings.
같은 표현입니다. 또 어떤 때는 heartstrings 단어 하나만으로 그냥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That movie aims for the heartstrings, but it missed.
그 영화는 심금을 울릴 목적으로 제작됐는데 놓쳤다. 이렇게 heartstrings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pull strings, 영향력을 행사하다, 연줄을 대다, 백이 있다. pull strings 표현이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I heard you bought the ticket. But it's really hard to get one. Did you pay more? How did you get it?
I pulled some strings.
Who?
I know a guy who used to work for me, who is now working for the band. He got it for me.
Good for you. I don't have anyone to pull strings for me.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pull strings, 영향력을 행사하다, 연줄을 대다, 백이 있다, 그리고 pull at your heartstrings, 심금을 울리다, string, 줄이 들어간 표현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차관은 최근 국제인권상 시상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우선시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delivered important progress and innovations that will leave a lasting legacy on human rights around the globe.
제야 차관은 우리는 전 세계 인권에 지속적인 유산을 남길 중요한 진전과 혁신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글로벌 기관을 활용해 미국의 인권 우선 순위를 해결하고 유엔 기구인 인권이사회 같은 기구에 복귀하며 신흥 파트너들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활동이 중단됐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초의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아 차관은 우리는 또 유럽 이사회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조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약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가 인공지능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정의한다고 제아 차관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인권 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제아 차관은 말했습니다.
We expanded our toolkit with the strategic goal of changing behavior and deterring would-be violators.
제아 차관은 우리는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위반자가 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와 재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 기업인 인텔렉사, 사이트록스 같은 상업용 스파이웨어 공급 업체에 대해 인권을 억압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프로그램을 판매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수출 통제와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오용하거나 이 기술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비자 제한을 가해서 이러한 노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은 새로운 위협에 정면으로 대처했다고 제아 차관이 강조했습니다.
We've put transnational repression or TNR on the agenda of the UN and instituted a new policy.
제아 차관은 우리는 초국가적 억압을 UN의 의제로 삼고 가해자의 비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을 포함해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에게 1,600만 달러 이상의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권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증진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